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된 딜레마입니다. 다룰 주제는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결코 반갑지 아니한 주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생각 자체를 떠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루이 15세 같은 경우에는 신화 가운데서 죽음이란 말을 떠올리는 즉시 바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국에는 건물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의 큰 건물에는 4층을 F라고 표시합니다. 1, 2, 3, F 그리고 5. 왜냐하면 4가 죽음을 연상시키는 숫자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병원은 4층은 F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친구로 여기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하는 것은 예의 없는 짓이고요. 장례식 설교에서조차 제 생각에는 장례식 설교 때에는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설교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서조차 고인의 살아서의 그 선행과 행적에 대한 칭송과 이 분이 아마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 고인이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내용만 강조하는 설교 메시지 정도로 끝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렸고 그 앞에 본문을 다룰 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재판의 결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무죄 석방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사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형을 받는다 해도 죽음에 이른다 해도 유익이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사형집행을 당해 죽는데 그것이 왜 유익일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gain 또는 profit 또는 유리하다라는 advantage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세상은 우리 한국 기준에서 건물 4층에 4자를 표시하기를 끌일 정도로 이 죽음을 패배로 끝으로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데 사도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일까? 사형을 받는데 해도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보는 세상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죽으면 일단 끝이 난다. 죽는 것은 패배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을 죽음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고위 관직, 그래서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세 직위를 합쳐서 우리는 정승 이렇게 부릅니다.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또는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 세상이 낫다. 이게 세상이 보는 삶과 죽음을 판단하는 그리고 인식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복되고 하루라도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큰 기대감, 와 이제야말로 내가 꿈에도 그리던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한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케르도스. 가치 있는 물건을 손에 넣는 것.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케르도스. 가치 있는 물건을 손에 넣는 것. 귀한 것을 획득하는 것. 인터넷상의 용어 가운데 득템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획득하다 할 때 득자에다가 아이템이 합쳐서 온라인 게임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 그것을 이제 득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 오케이 지나가겠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어떤 아이템을, 귀한 아이템을 하나 획득했어요. 황금 옷을 주인공에게 입혔습니다. 2시간 동안 게임하는 2시간 동안 아무리 해도 주인공이 황금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죽지를 않아. 마구 공격하고 성을 공략하고 엄청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의 득템을 했다. 이런 이제 인터넷 용어를 씁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21절에서요. 제가 이것을 풀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내게 죽음이란 엄청난 것을 얻는 것, 궁극의 득템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이 경험을 그토록 바라던, 정말 갖기를 바라던 그 아이템을 획득하는 영광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정신이 가르쳐 준 반대로 3개월 선고받았는데 이것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없겠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는 방법이 없겠어요? 하고 백방으로 남아있는 그 재산을 빚을 내어서라도 더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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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는 그런 마음들. 사도가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이 엄청난 것을 얻게 된다는 이 희락 가운데 이 고백을 한 이유는 23절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 죽는 이 경험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 떠나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 경우에 쓰이는 헬라어입니다. 선박이 부두에 밧줄로 매어 있다가 그 밧줄을 풀고 출항할 때 이 아날루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군대가 천막을 치고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명령에 의해서 그 캠프를 철수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입고 있다가 캠프를 철수하여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이동이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밖에 막 놀고 흙도 묻고 얼굴에는 뭐 먼지도 있고 한 채로 손 씻지 않은 채 밥을 먹더니 TV를 봅니다. 그 자리에서 소파에서 그대로 스르르 잠이 듭니다. 보통 같으면 깨워서 옷 갈아입혀서 할 텐데 그냥 예외적으로 아빠들이 재우는 경우가 있죠. 눈을 뜹니다. 보니까 아침이고 자기 방에서 잠옷으로 갈아입혀진 상태에서 눈을 뜹니다. 언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분명히 식곤증에서 TV를 보다가 이렇게 쓰러진 그 기억밖에 없는데 자기 방에 와 있고 아빠가 물수건으로 어떻게 했는지 얼굴도 깨끗이 닦여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은요.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영혼이라는 차원의 방으로 가 있는 이동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경험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차원에서 눈을 뜨면은 아까 이 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아들이 경험한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뭐 거실에서 자기 방으로 놀 때 입고 있던 그 옷이 잠옷으로 바뀐 것 얼굴에 묻어 있었는데 그것이 닦여 있는 것 큰 차이가 아닙니다. 단지 개념 자체는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다룸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떠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다른 차원에서 눈을 뜰 때 그 거대한 변화, 거룩한 엄청난 그 변화에 대한 조금의 엿보기와 같은 힌트를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표현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 됐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동 구리로 만든 그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닦았어요. 보기 때문에 유리와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입니다. 얼굴의 형체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합니다. 어떤 부흥집회 같은 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크게 느끼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야, 너무 좋다. 그 영적 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식합니다. 압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한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정말 주님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너무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것도 아주 작게. 네,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얼마나 알까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얼마나 나를 아실까요? 어느 정도 아실까요? 어느 정도 사랑할까요? 내가 공간이라는 차원을 지나서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지금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만분의 일, 억분의 일 알까요?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감정, 생각, 사랑,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세계,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이라는 것은 내게 엄청난 것을 가지는 궁극의 득태입니다. 1999년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대히트작이었어요. 블록버스터였죠. 4년 뒤에 2편이 만들어집니다. 매트릭스 2편, 2003년에. 보통 첫 번째 작품이 히트친 경우에 속편이 그것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2편을 만들면서 미국 제작사에서 광고 카피를 이렇게 내겁니다. 2003년 이후로 이 광고 카피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용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Whatever you imagine, you will see beyond your imagination.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그 영화 2편 만들면서 1편이 너무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2편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영화 리뷰 사이트 유명한 데가 있는데 1편에 대한 영화 평론가들, 사용자들의 그 리뷰는요, 87%였어요. 2편 73%. 1편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상상의 세계를 가득 채우는 그 결론, 그것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그것을 번역하면 어떤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만 이 차원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인간 경험 세계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결코 없었던 무엇일 것이며 세상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나머지 시간들을 죽음의 강을 건넌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러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같은 말씀,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는지를 작은 한 부분만 다루고 오늘 성경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만 엿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차원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 너무 크고 방대하고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게 될 도시, 나라, 분명하게 물리적인 세계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주 공간에 펼쳐진 무수한 별들,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불완전한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의 교류가 있거든요. 집에서 해야 될 말과 교회에서 해야 될 말과 시장에서 해야 될 말이 달라요. 그리고 이 대화 세팅마다 긴장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라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집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했다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말했다가 내가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방어적이 되고 대화를 가려서 해야 되고 늘 긴장감이 있어요. 네,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세상 가운데, 그 차원 가운데 내가 누리게 될 감정의 아름다움, 관계적인 교류의 영광, 충족감, 만족감, 완성도,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고 주님과 대화를 마치고 났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그 주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 예배 끝났는데 또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들,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차원들,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변화 한 가지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강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유익하다고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차원이다 말했을까?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여기까지만 잠시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두 번째는 다시 산다면 도대체 어떤 몸을 입는다는 것인가? 이건 말이 돼? 이렇게 상상적인 질문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실제적인 질문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에 대한 답으로, 답신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먼저 그때 당시 헬라 세계에 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일단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죽으면 이 육체가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만 남게 되는데 이 영혼은 자유롭고 좋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육체의 몸을 다시 입는 것이라면 그 육체는 제한을 가지고 있었고 썩게 되어 있고 연약하여 질병도 걸리고 쇠약해지는 것을 반복하는데 그 지긋지긋한 육체를 다시 입는다고, 그렇다면 믿는 자의 부활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길래 온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요. 그들은 이렇게 상상했던 것이죠.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옛날 몸의 복원, 죽어서 썩으신 것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재결합하여서 다시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오해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생각과 근접하여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화장해서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성경적일까? 어떤 식으로 시신을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해놓고요. 36절부터 38절까지 죽음에 대한 것, 죽음을 통과하는 이 과정을 세 개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36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첫째,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지금 씨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세 가지 다요. 첫 번째는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는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음은 필수이다. 그 다음에 37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노되. 지금 내가 씨앗을 뿌리는데 사과나무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복숭아나무 씨앗, 복숭아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심는 거지 복숭아나무 아니면 복숭아 자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씨앗이 뿌려진데 그 씨앗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30배, 300배, 500배 이렇게 커져서 그 씨앗이 큰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지고 죽음의 과정, 해체 과정,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는데 그때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형체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가지고 최종 모습을 유추해 보는 것은 힘듭니다. 복숭아 씨앗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번도 복숭아 나무 아니면 복숭아 열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면서 최종 모습을 이것이 다 자랐을 때 15년 지났을 때 모습을 그리시오. 추측을 할 수 없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땅 속에서 해체 과정을 거칩니다. 부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존재를 입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으로 상상하기가 힘든 차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죽은 자의 부활, 죽음을 맞이한 성도가 땅에 묻히게 되면 동일하게 부패 과정을 거칩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분해돼요. 땅에 안 묻히고 화장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몸을 입게 되는데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형체를 입게 되는데 네 가지 특징을 가져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이것을 Great Contrast, 거대한 대조라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의 몸과 나중 우리가 입게 될 그 몸.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 몸은 낡아지거나 부패해요. 근데 입게 될 몸은, 부활의 몸은 불멸의 몸입니다. 썩을 것으로 땅에 들어가는데 최종 모습은 부패하지 아니하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일어나며 욕된 것으로 이 말은요. 보기 흉한 시신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관을 비싼 것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안 계시지만 세상을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떠나셨지만 예우로 최대한의 효심으로 비싼 관을 마련해서 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은 5천만 원짜리 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싸면 비쌀수록 그 시신이 부패해가는 과정이 끔찍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매듭짓기라는 그 책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부탁을 받아서 이미 장례식을 해서 이렇게 묘가 있는 곳에 그 묘터를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장하는 그 과정에 한 목사님께서 참석했다가 겪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글에 묘사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의 이장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다. 고인 부친의 묘 이장을 집례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인부들이 봉분을 무너뜨리고 무덤을 파 관을 꺼내었다. 관은 이미 여기저기 썩어 있었다. 인부가 관 뚜껑을 염과 동시에 시커멓게 썩어 있는 수위와 시신을 휘감고 있는 나무뿌리가 보였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신을 새카맣게 뒤덮고 있는 이를 모를 징그러운 벌레들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벌레들로 관 뚜껑이 열렸음에도 시체에서 떨어질 기미가 전혀 없었다. 그날따라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인지라 시체 섞는 악취가 진동하였다. 몇 차례나 구토를 하면서도 이리저리 삽을 휘둘러 벌레를 쫓으려던 인부가 끝내 포기하고 말았다. 돈도 좋지만 더 이상은 역겸을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상주인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보았다. 그 시신의 의미를 아는 목사님은 이런 일은 상주가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상주가 안쓰러워 목사님 역시 팔을 휘두르며 벌레를 쫓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시체를 덮고 있는 벌레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나의 무덤이라고 예배해줄 수 없다.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나의 시체는 땅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거나 이런 모를 벌레의 밥이 될 뿐이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보기 흉한 시신의 모습으로 매장되고 어떻게요? 영광의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입으셨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셨을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은 제자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알리셨을 때야 주님하고 아십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영광을 조절하여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 그때는 제자들이 감당할 만해요. 그 앞에서 쓰러지거나 무릎을 들썩 꿇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주님을 오랫도록 사랑하고 따랐던 그 요한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요.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어떤 약함이요? 현재의 몸입니다. 질병과 장애에 연약하고 무기력한 몸입니다. 경력이 쇠퇴하죠. 이름 자주 기억이 안 나나요? 저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데 언젠가 한 분은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을 찾은 적이 있었다는 것. 장애나 질병이나 신체적 불편이 없는 상태. 그리고 죽음에 굴복하지 아니한 강한 몸.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마지막에 44절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현재 몸은 지상에 살기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지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래서 이 몸이 공중에 있기 위해서는, 물 속에 오래 있기 위해서는 장비라는 의존해야 되는 장치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지상에 살기에 적합한 구조예요. 지구를 벗어난 공간에 우주복이라고 하는 정교한 장비에 의존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을 다 넘나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물질 세계만이에요. 그런데 비물질 세계, 천사들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나들 수 있는 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9절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후손이에요.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운명을 지닌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다음 구절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바로 그 형체 우리도 입을 것이며, 주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게 될 이 몸은 우리가 상상했던, 생각했던, 꿈꿔왔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 영화 한 편 보았습니다. I Can Only Imagine이라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표가 생겨서 관람을 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용서를 그린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Mercy Me라고 하는 그 CCM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리드 가수인 그 바트 밀라드의 노래 I Can Only Imagine,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 탄생했는지를 그리는 이제 영화였습니다. 주제는 물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용서를 그린 내용이었고요.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 나중에 이 전체 그 곡을 이제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20년도 전에 일인데 가사를 대충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함께 걷는 것이 무엇과 같을까? 나는 상상할 뿐입니다. 주의 얼굴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눈은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나는 단지 상상할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둘러싸일 때 내 가슴은 무엇을 느낄까? 나는 상상할 뿐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 그때 춤을 추게 될까요? 아니면 놀라움에 사로잡혀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서 있을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주저앉을까요?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아니면 아예 말을 못한 채 있게 될까요? 나는 단지 상상할 뿐입니다. 그날이 다가와 아들 안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상상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진정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오늘 다룬 이 진리들은 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약 30년 전에 제가 추구했던 어떤 꿈을, 방향 진단을 하게 했던 것도 이 진리였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에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뺏길 때마다 나의 부르심이 아닌 부르심을 조금 탈선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들 때마다 나를 잡아준 것은 이 진리였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길을 벗어나서 그래서 누리고 받게 되는 박수갈채, 인정, 그보다도 훨씬 거대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진리를 접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감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를 정상궤도에 가게 했습니다. 이 부르심, 이 데스티니는 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어떠한 것보다도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것이 나의 분복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 심령, 존재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선고를,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지금 나는 오히려 더 살고 싶은 생각으로 몸부림칠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고백하는 나 자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되고,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배를 탔습니다. 이 진리를 추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진실이 나의 스토리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을 풍성케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